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북한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과 함께 이같이 전했습니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북한에서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풀려났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어제 원비어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에서 북한에 약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원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번 판결문을 원비어 측이 북한 측에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가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어제 정부 건물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와 총격이 발생해 4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정부 당국자는 폭발물을 실은 차량에 탑승한 테러범이 정부 건물 입구에 진입하며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장괴한 3명이 건물에 난입해 총을 난사했고 이후 출동한 경비병력과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부 건물에는 직원 300여 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직원들이라고 현지 관리는 말했습니다. 무장괴한은 직원을 상대로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으며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터키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전화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면서 방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전화통화에서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 이후 지휘 공백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들이 이번 주 터키를 방문해 시리아 철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해변에서 지난 22일 밤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3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와 실종자도 각각 1,459명과 128명으로 늘어났고 5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재난당국은 밝혔습니다. 쓰나미 피해가 집중된 일부 지역은 도로가 끊겨 약품과 의약품 등 구호물자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화산의 분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의 부실한 쓰나미 경보 시스템이 재난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 메시지로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고 검소함을 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전야 미사에서 탐욕에 빠진 모든 이들은 가난하지만 안정 속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소유와 물질에 대한 접근에서 찾으려 한다며 지금 소유만 모든 물질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반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북한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원비어를 고문하고 인질로 잡았다는 사실이 반영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원비어의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원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측은 원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액 603만 달러를 비롯해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위자료, 그리고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3억 5천만 달러 등 북한이 약 11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월 판사는 원비어 자산 가치에 대한 손실금 603만 달러를 모두 인정했으며 원비어 개인에 대한 위자료와 부모들의 위자료도 각각 1,50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또 원비어가 미국에 돌아온 이후 발생한 96,375달러의 의료비도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선 과거 판례에 따라 1인당 1억 5천만 달러씩 총 4억 5천만 달러만을 인정하면서 최초 원비어 측이 요구한 배상액의 절반을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번 판결문을 원비어 측이 피고인 북한 측에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원비어 측은 조만간 국제우편서비스 등을 이용해 북한 측에 이번 판결 내용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원비어 측은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 기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통해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지난해 재지정됐습니다. 이날 판결문과 함께 공개된 의견서에는 원비어 측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테러 지원국을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의 조항을 근거로 북한이 소송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원비어가 억류된 2016년 1월이나 석방 시점인 2017년 6월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 아니었다면서도 원비어가 사망한 이후 부모들은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할 당시 원비어를 언급하는 등 당시 미 정부의 결정과 원비어의 사망 사건 사이에 일정 부분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당초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고문 혐의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원비어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월 판사는 원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켄터 박사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원비어의 사인을 뇌혈액 공급이 5에서 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문 방식으로 알려진 물고문과 치아 꺾기 고문, 전기 고문은 호흡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던 로버트 콜린스, 북한 인권위원회 선임 고문의 진술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는 점과 아랫니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의료진의 진술도 고문이 가해진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지난 19일 전문가 자격으로 법정 증언에 나섰던 이성윤 터프츠 대학 교수의 발언을 이용해 북한이 인질을 이용해 외교 협상을 벌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가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원비어 측은 소송 제기 약 6개월 만인 올해 10월 부모와 주치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법정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약 두 달 후인 지난 19일 증거청문회 출석해 판사와 대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19일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서 소장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응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원비어 측은 북한의 무대응을 근거로 피고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궐석 판결을 요청해 이날 최종 판결을 받은 겁니다. 비록 궐석 판결이 내려졌지만 원비어의 소송은 과거 다른 유사 소송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제기했던 소송의 경우 항소 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약 6년이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 지난 1968년 납북됐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도 원비어보다 두 달이나 앞선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사전 심리 절차만 열린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북한 담당 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인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앉아 바로 옆에 서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어서 뉴스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 북한 관련 트위터 글과 사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휴일에 북한 관련 보고를 받은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휴일에 보고를 받은 것도 그렇지만 더욱 주목되는 건 국내외적으로 다른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북한 관련 보고를 받은 점입니다. 미국은 지금 국경 장벽 설치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한 연방정부 폐쇄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발표가 최대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 글에서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룬 성과를 거듭 밝힌 것이거나 최근 진행 중인 양측의 대화에 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다시 확인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힌 것은 최근의 교착 상태에서 의미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지난 10월 초부터 석 달 가까이 끊긴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성탄절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행정부 내 다른 고위 인사들도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잇따라 취했었죠.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연설을 취소했던 것이 알려졌고요. 비건 특별대표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데 적극 나섰습니다. 그 결과 남북한은 내일 개성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엽니다.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내적으로 정치적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외교 안보 현안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여하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동 문제와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공언한 상태이고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진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특별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할 예정이라는 국무부의 방침을 비건 특별대표가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밝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신 당분간 비건 특별대표가 전면에서 북한과 소통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잇따른 유화 메시지에 호응할까요?
북한은 관영 매체의 논평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공식적으로는 꽤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터에 어깃장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오는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올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계 개선, 비핵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양국 정상은 호의적인 말을 주고받으며 협상 의지를 강조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년간 평양을 4차례나 방문하면서 고위급 접촉을 통한 북핵 해법을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고 그러는 동안 미국 정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VOA가 5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연말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펼쳐진 미북 외교를 박형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전례 없는 미북 정상급 외교가 펼쳐졌던 올 한 해. 하지만 2018년 벽돌을 장식한 건 핵버튼 설전이었습니다.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던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핵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며 바로 응수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조정된 가운데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미북 간 기류는 냉랭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continue to confront the most dangerous threat in the Indo-Pacific, the rogue regime in North Korea.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평창 방문길에 들린 일본에서 최대 압박을 강조한 데 이어 한국에서는 인권 문제를 부각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좀처럼 긴장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8일 저녁 백악관. 한국 대북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5월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을 약속한 겁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조율했고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날짜를 6월 12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선 핵폐기를 강조하는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데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김정은이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끝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자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급기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맞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성명을 이유로 들며 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좌초 위기에 놓였던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유화적 태도로 반응하면서 재추진 쪽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마침내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두 정상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 등 네 개 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So we're signing a very important document, a pretty comprehensive document, and we've had a really great term together, a great relationship.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일각에서는 공동성명에 미국이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가 포함되지 않았고 양측이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표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일시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절차를 시작하며 후속 조치에 속도감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실무 협상은 한 달이 채 안 돼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양측 간 갈등이 처음으로 노출된 것은 7월 초 폼페오 장관의 3차 북한 방문.
Last night from North Korea from a trip where we made real progress.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는 폼페오 장관의 말과 달리 북한은 폼페오 장관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서 제출 약속을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안해 올 것을 예상했다가 서로의 기대가 크게 어긋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길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후로 잠시 사라졌던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비핵화 상응 조치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미북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8월 말로 예정됐던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됐습니다. 이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힘입어 10월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잠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검증받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 조율 성격이 짙었던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또다시 불발로 끝났습니다.
Schedules change all of the time. In fact, sometimes we make these things public. Sometimes as our schedules change, they're not.
국무부는 단순한 일정 문제라고 밝혔지만 폼페오 장관의 제재 유지 발언에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대북 제재 수위는 낮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화에 가장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완화만큼은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발표한 독자 제재만도 모두 9차례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은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협상의 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 차원의 이런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And we'll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 친서를 전달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짐 매테스 국방장관은 앞서 내년 봄 독수리 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폼페오 장관도 최근 내년 초 2차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16일 외무성 관계자의 개인 담화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2차 정상회담에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2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제재 해제를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2018년 미북 정상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행 방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협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두 번째 만남이 예고된 2019년 새해 두 정상이 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네며 한 해를 시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정권 유지 때문이라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외부의 비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자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지적에 반발하며 일일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유엔총회가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제재 압박의 폭과 강도를 더욱 높여보려는 데 불순한 목적이 있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인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을 가리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를 요청하자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안보리에 보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권 문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Quite clearl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concerned that they don't have a way to explain what happened.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서 문제를 꼽았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적극 대응하는 이유는 인권 문제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북한 정권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is able to maintain control over its people because of the brutality with which these people.
북한 정권은 가혹한 방식의 탄압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공정한 재판 없이 수감하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범죄로 기소하는 등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부터 국제사회 인권 지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9월에는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조와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포차관보는 지금 북한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지 않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도부 내의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a warning that they have to begin to look at their own system, make it.
국제사회 지적은 북한이 자체 시스템을 검토해 보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경고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외부 세계의 비판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는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전파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첫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북한의 종교 자유는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기독교 박해와 인권 유린을 감시하는 비정부단체 국제기독연대 ICC는 성탄절을 앞둔 24일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정부는 비핵화만큼이나 종교 자유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몇 명이 모여서 기도만 하다가 잡혀도 감옥에 갈 수 있다면서 감옥에서는 강제노역, 강제낙태,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이어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탈북기간 기독교 단체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당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기독교 사상의 전파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김정은의 우선순위는 제재 해제와 핵무기라며 종교 등 인권의 문제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져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행정부의 미국인들의 대북 인도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끝내라고 촉구해왔다면서 김 씨 정권 아래 고통받는 취약한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김 씨 정권의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행히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재검토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이 곧 중요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대북 지원 제한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 지원 활동가들의 방북과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특히 국무부와 재무부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 지원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 정부의 손에 의해 숨진 이후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고 특별 승인 여권 조항을 통한 예외를 허용했는데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강력한 인도주의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무부는 인도 지원 프로그램 시행 과정을 매우 부담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단체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오래 걸려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법적 자문까지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최근 두 달여 동안 전 세계 80여 개 기업을 사이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격 대상은 금융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인데 북한 연계 조직 라자루스의 악성 코드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맥카피는 지난 10월 말부터 이뤄진 사이버 해킹 사례들을 분석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87개 기업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o it was an espionage campaign predominantly targeting approximately we identified 87 organizations across the globe.
보고서를 작성해 최근 공개한 맥카피의 라지 사마니 연구실 팀장은 지난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87개 기업을 노린 스파이 행위였으며 해킹에 사용됐던 기술적 지표들은 북한의 예전 해킹 수법과 연계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마니 팀장은 이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업들은 금융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로 악성 한글 문서 파일들을 공통적으로 받았다면서 특히 악성 코드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 라자루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ools and tactics and procedures were aligned with some of the tactics that we've seen from previous campaigns that were believed to be behind.
기업들 해킹에 사용된 도구, 전술, 절차들이 북한이 지난해 해킹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 연계됐다는 것입니다. 사마니 팀장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일찍 발견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해킹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re actually seeing threat actors who are believed to be from nation states actually improving their ability.
해커들의 능력이 개선되고 있고 공격적인 도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니 팀장은 이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해킹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해당 회사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정보를 빼내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서울에서 합창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내드리는 남북 화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의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이들을 돕는 손길과 남북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나로 융화됐는지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 청소년들이 그게 행복이란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이 노래는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의 지휘자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김희철 음악감독과 지인이 합창단을 위해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 감독은 청소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주위에 따뜻한 이웃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네들한테 특별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었던 거죠. 또 좀 의미가 있는 노래.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이지 않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 세상에서 내가 외치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고, 아, 난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남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봉사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선생님들도 계시고 함께 노래할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 그냥 가사를 노래하면서 애들 스스로가 긍정적이 되고 뭔가 좀 외롭고 힘들었던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작게 해봤습니다.
모든 게 낯선 어머니의 새 조국 한국에서 힘들게 적응해가는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거지 뭔가 다른 게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 모였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얘네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더 많이 사랑하자. 더 많이 관심을 갖자. 그래서 일부러 아까도 뭐 연습 끝나면 꼭 이렇게 허그하고 프리허그하고, 쟤네들은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한 애들이에요. 죽을 만큼 어색하고 그거 해본 적도 없고 그게 위로가 되고, 처음에는 우는 애들도 있고.
이런 사랑을 받은 탈북 청소년들도 노래를 부르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두리아나 국제학교의 다혜양입니다.
제 자신한테 좀 대견하고 계속 할 수 있다면 할 거예요, 계속. 왜요? 제가 노래가 할 때마다 행복하니까, 그때뿐이라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큰 무대에 가끔 막 가면서 서보고 그런 짜릿함을 느끼잖아요.
탈북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과의 만남도 서로에게 힘이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만난 고등학생 김솔량은 처음엔 많이 어색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오기 전에는 살짝 이제 좀 이제 선입견이 살짝 있어가지고 다르게 생겼을 줄 알고 이제 말도 좀 안 통하고 살짝 뭔가 부담스럽거나 살짝 거리감이 많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와서 보니까 누가 남한인지 북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교회와 텔레비전 매체 등을 통해 북한을 접하며 탈북 친구들에게 호기심이 많았다는 같은 나이의 김예송 양. 하지만 자주 만나고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되게 그냥 안 맞을 줄 알았고 그냥 되게 좀 북한 애들이 어둑어둑할 줄 알았어요. 어두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저보다 밝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되게 힘든 거 없이 친해진 것 같아요. 뭔가 공연 끝날 때마다 그 뭔가 마음이 채워져 있는 느낌.
예술 공부를 하는 김나영 양은 많은 어려움에도 밝게 웃는 탈북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정말 힘들구나 이러고 느끼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막 웃고 막 오히려 먼저 밝게 막 그러고 다가와 주니까 나도 이렇게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약간 좀 밝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휴식 시간 때마다 출신지에 상관없이 서로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 공연 때 보러 와.
그래.
나한테 끝나고 보러 와.
12월 22일.
언니 무슨
토요일에 할인 얘기가 해보니까.
두리아나 국제학교 교장인 춘기원 목사는 서로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만났던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미리 지휘자하고 사진 얘기를 해서 그런지 괜히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준비가 된 거지. 근데 오히려 나만 애들이 더 놀래버리더라고. 뭔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한 애들보다 더 가깝게만, 우리 남한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이기적인, 지금 우리 남한 애들은 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인데 얘네들은 그걸 생각하고 와서 그런지 대화를 조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막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니까 애들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뭐 어깨동 못하고 지금 천해졌지.
지난 8일은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 1기 마지막 공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무지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모르는데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은데 이 아이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찬양합니다.
이날 부모를 대신해 공연장을 찾은 다혜 할머니는 노래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밝게 자라고 이러고 하니까 오늘 공연하는 또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정말 가슴에 뭉친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합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래의 가사를 구절구절 하나가 마음에 와닿고 이제는 다혜를 정말 내 손녀로서 더 이쁘게 더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푸른색과 흰색 합창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다혜 양도 기대하지 않던 할머니의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할머니가 오신 줄은 몰랐어요. 네, 갑자기 저를 안아주니까 이제 갑자기 처음에는 반가워서 막 어쩔 줄 몰랐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탈북소년 원혁이 부모님도 아들의 공연을 본 뒤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커준 게 정말 기쁘지요. 여기 와서 의젓해 보이지요. 애가 좀
공연하는 거 진짜 처음 와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와가지고 저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또 미안하기도 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냥 열심히 사느라 하는 게 저희 아기가 공연하는 거 봐주지도 못하고 격려도 많이 못해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많이 키워주셔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들 대부분은 바쁜 일상 때문에 자녀들의 공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공연을 끝으로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은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공연장은 학생들의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단체 활동을 했었어요. 죄송해요. 이 합창단을 했던 게 제일 행복했고 제일 헤어지기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진짜 저는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입시 준비를 위해 떠나고 다음 2기가 탄생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두리아나 국제학교는 재정 문제로 지방으로 학교를 옮겨야 할 상황에 처해 있고 합창단을 지속하려면 많은 지원과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천 목사는 남북 대화 분위기 때문에 대중매체나 기업 모두 탈북민 얘기를 다루는 걸 꺼려해 학교 운영을 위한 기부도 과거보다 줄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휘자인 김희철 음악감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합창단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프로젝트로 할 그런 과연은 아니고 이게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 열매가 사실상 참 소중하게 느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이거를 누군가가 또 감동 있게 또 느낌 있게 봐준다면 또 작은 후원들이 또 모아서 이 아이들이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얘들 또 후배들이 또 이렇게 또 계속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국 아이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좀 한국의 청소년들과 또 북한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만나는 게 참 귀하고 소중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욕심은 없습니다.
합창단의 화음이 너무 좋아져서 갑자기 그걸 보고 사회에서도 저렇게 나가서 우리 남한 사회에서 남한 문화에서 마무리를 이루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어제부터 두 차례 걸쳐 보내드린 남북 화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제임스 리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임스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들의 탈북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었던 아버지.
그것도 앉았다가 앉아서 신발 신으면서 문 출입문 앞에다 놓고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때렸거든요. 아빠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이제 그 생각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서구 사회의 역사를 아들에게 들려줬던 아버지의 극한 상황에서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당시 비극은 그 정도로 마무리됐었지만 제임스 씨의 탈북은 가족의 비극으로 이어져 오랜 시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었지만 이마저 끊겨 시름이 깊습니다.
살아계시면 좋겠죠. 바람이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0인가 됐어요. 살아계시면 70이.
살아만 계신다면 언젠가 그 땅이 열리는 날 가서 잔치상도 해드리고 장성한 손주 녀석들 효도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칩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형님 제 목소리 들었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어머니 소식도 들은 지가 이제는 3년이 넘었네요. 어머니를 통해서 형님 소식도 들었고요.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우리 죽지 않으면 만날 거예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발로 꼭 찾아갈 거예요. 오래 사시면요. 형님 어머니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형수님도요. 부디 잘 계세요.
그러나 회한의 세월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거란 희망. 슬픔과 안타까움들이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질 거란 희망은 놓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일군 시간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전기설비 기술자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제임스 씨가 미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임스 씨의 차 안에는 작은 미국 국기 성조기가 꽂혀 있습니다.
성조기가 있나요? 차에?
네, 시민권 받을 때 탄 거죠. 성취감이죠. 이것도 일종의 하나예요. 내가 미국에 와서 뭐 그렇다고 해서 100% 뭐 미국 사람이 될 순 없지만 정서적으로는요. 사실 없으면 없을 뻔한 건데 이런 일이. 무슨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야, 내 인생을 봐도 극과 극으로 왔는데 미국에 온 게 잘했다. 내 인생만 봐도 뭐 아이들만 봐도 뭐 아이들이 앞으로의 미래 문제는 어떻게 되든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뭐 아이들이 북한에 있었으면 뭐 자, 진짜 소년 노동 일종의 소년 노동에 시달려야 됐을 나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아빠 엄마한테 뭐 씨 뭐 제 딴에 제밥 먹고 자랐다고 심술을 부리는 상황인데 심술을 부리고 뭐 이제는 아빠 엄마하고 같이.
두 아들이 북한이 아닌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를 바라볼 때 어느 때보다 이 나라가 고맙습니다. 성인이 된 큰아들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작은아들, 성장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도 그리고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미군이 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요. 탈북한 이유가 자녀들의 미래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제임스 씨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땅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찾고 또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래에 대한 다른 꿈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일본에 가서 북한을 상대로 무역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나는 미국까지 그때 북한에서 나오기 전에 미국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미국까지 나와서 시민권까지 따면 일본에 가서 북한하고 이제 작은 게 무역일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역이요?
네, 북한하고 대상으로 하는 무역 있죠. 그래도 대북 제재가 이제 항상 있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이제 중국 쪽이나 북한 쪽, 일본 쪽에서는 북한 대상으로 이제 무역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제품 일 그런 제품을 이제 국내 안에서 북한에서 파는 일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 가서 이제 북한 대상으로 이제 작은 게 무역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사항이죠. 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때가 되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역은 내가 처음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 일본 제품을 받아서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은 내가 유리한 게 많아요. 저쪽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종사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리한 게 많아요. 북한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팔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걸 아니까 또 어떤 기관들이 대체로 이런 무역을 그런 무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예 모르고 북한하고 무역 교류를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정보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죠. 물론 내 돈으로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이런 꿈 역시 나침반 하나 들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난 10년을 일궈낸 자신을 믿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런 미래에 기회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제임스 씨. 오늘도 역시 제임스 씨의 손전화는 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바빠서 전화 못 받았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기억나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집에.
예.
그,
사장님.
신부 디텍터.
예, 예, 신부 디텍터. 예, 예.
그거 달아주는 것도 하십시오.
아, 다 하죠. 전기일이 제가 기본인데요.
그거를 좀 풀어드리려고 언제 준비하는지
알아요. 몇 개인데요?
세 개인데, 하나는 달려있고 두 개는 없어요.
달려있던 자리는 있나요? 두 개는요? 네, 11시쯤 갈게요. 그럼 주소만 한번 해주세요.
자.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저기 플로밍 좀 일이 필요해가지고 연락드렸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 예. LA 쪽도 카고 하시는데요.
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또, 반쪽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사실 자세하게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예. 지금 이 번호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국 정착 생활 10년 차 탈북자 제임스 씨. 미국이란 나라에 털을 닦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데요.
그래도 말도 안 통하는 나라들 와서 뭐 유창하게 용어도 다 하면서 이거 뭐 그런 백인들 아니면 뭐 이렇게 외국 동네들 뭐 한인들도 없는 동네 지역들에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막 자랑스럽고요. 근데 저도 겪는 일이지만 뭐 열심히 다들 살아요. 뭐 거기에 뭐 제가 뭐 아주 내가 뭐 이렇게 뭐 가이드를 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그건 없는데 저도 겪는 게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고향의 향수병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이렇게 뭐 후무감 뭐 이런 그 이제 좀 편안함으로부터 오는 무슨 경제적 뭐 정신적 여유가 잡히면 생기면서부터의
목숨을 걸고 북한이란 땅을 탈출한 사람들이라 어떻게든 잘 살겠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마음을 잘 추스르길 조언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용감하게 잘 이겨나가면서 정착을 잘해서 앞으로 이제 열린 북한이 열리면 북한 땅에 뭐 고향 땅에 한 번씩 가보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친척들이든 뭐 형제들이든 또 거기 사람들 위해서 뭔가 이제 좀 뭐 베풀 수 있는 일? 도와줄 수 있는 일?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희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아, 소박한 거죠, 이거. 거창한 거는 이거.
언젠가 고향 땅에 가서 가족 친지와 고향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살 희망으로 다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임스 리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역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최한나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지성의 상아탑. 학문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표가 함께해서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